우리 지난주에는 생각의 리셋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많고 또 보배롭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또 우리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품은 생각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오늘 리셋이 필요한 또 다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생각만 하시고 그냥 마셨으면은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를 보셨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냥 인간이란 존재를 이런 존재가 있으면 뭐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그러면 그렇겠지 하고 지나가 버리셨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장 그냥 벅찬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행동,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사랑해 사랑해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야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라는 거죠. 동사입니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 말은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그 동기와 목적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 순간 작고 반복되는 선택을 통해서 행동으로 표현되고 또 열매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광고 문구 중에 금성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네, 10년. 옛날 사람.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 전자. 이제 없죠, 금성은. 예, 선택을 잘못했는지 금성이 없습니다. 물론 LG로 이름이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만은 선택이 많은 것을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보면은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능력을 몇몇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 선택이라고 하는 능력.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옛날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손발이 착고에 묶인 노예라 할지라도 그 선택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한 특별히 커플에 대한 이제 성경 공부를 예전에 이제 인도할 때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그러면서 예를 든 본문이 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지금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관계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 예수님이 제자를 고르신 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이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는 이 선택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있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났고 못났고 뭐 자격을 갖추고 못 갖추고 조건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내가 너희를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선택과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는 무엇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쪽 반, 이 관계에 있어서 이쪽 반에 대해서는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 왜? 나는 절대로 너희를 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나머지 반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상대방을 조종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네가 나를 너무 화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진리에 의하자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느끼도록 어떻게 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치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화내 꾹 누르면 저 사람이 화가 나고 미쳐 날뛰어 딱 누르면 막 미쳐 날뛰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표출할 수밖에 없고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리모컨이 있고 그 리모컨으로 자기의 배우자를 조종할 수 있다면 화내, 미워해 이런 걸 누르고 싶겠냐고. 차라리 날 사랑해, 나만 좋아해, 나를 보고 웃어, 나 때문에 행복해, 기뻐해 이런 걸 누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모컨 컨셉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핑계하고 변명하고 무엇인가의 희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자로 만드는 것은 가장 쉽고 간편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선택했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의 선택에 대해서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선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의지, 선택의 능력을 주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변명하고 탓하고 후회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죠. Own it. 네가 own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라는 거죠. 책임을 져야 돼요.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 잘못을 내가 온해야지만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자백과 고백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데요. 이 선택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이 선택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본질적인 것은 에센시아,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센시아, 그럼 에센셜 이런 것처럼 에센스, 본질적인 것,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들. 이것은 본질적인 거죠.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별로 없어요. 본질적인 것은 잘 압니다. 하지 않아서 문제죠. 하지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판단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왜 싸운다고요? 이 교리가 맞느냐 틀리냐, 어떤 것이 정통적인 교리냐, 이것 때문에 잘 싸우지 않습니다. 카페트를 갈아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갈 것이냐 파란색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이, 그럼 뭐 빨간 거 파란 거 싸웁니까?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보라색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그 보라색은 또 동성애를 또 상징하는 색깔, 뭐 여러 가지. 교회는 잡다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마다의 의견이 있고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다 보면은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이 나오는데, 아 이게 무슨 막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자존심이 나중에는 걸리는 일까지 되어져 버리면은 이제 파가 나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분열이 오게 되는 거죠. 비본질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이 문제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인가 아닌가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선택하기 전에 과정이 복잡하고 묘해서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어렵고 힘들고 욕을 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께,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선택하라는 겁니다. 또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유익한가? 뭐 나나 주변이나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특정 몇몇 사람, 그것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인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세운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덕을 세우는 것인가? 고린도서 10장 8절 말씀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덕을 세우는가? 사람을 세우는가? 관계를 세우는가? 공동체를 세우는가? 그것이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화를 내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것인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혹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우리가 유익한 것 또 덕을 세우는 것을 선택해야 하지 합니다. 아울러 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이 거기에 매이느냐 매이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취미활동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뭐 주초 문제 등 이런 것들은 뭐 그 자체로 죄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매이게 되면은 그것이 내 마음 한쪽 구석 깊이 들어와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소하게 보이는 매 순간에 작고 또 평범해 보이는 선택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선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것이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점점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가? 내가 유혹인 줄 알면서 그 유혹된 곳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심리학자들이 어떤 뭐 중독의 문제라든지 잘못된 습관의 문제를 우리가 깨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감정이 들 때, 어떤 중독의 어떤 성향이 딱 올 때, 그때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스스로 반문해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좀 해소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또 의지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표정을 짓는지, 왜 이 순간에 이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던져봐야 됩니다. 유혹된 곳으로 자꾸 가면은 내가 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혹스러운 장소에 자발적으로 가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아무리 그 기도를 되뇌어봐야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권면하죠? 삼가라,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예 가지 마라, 거기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제 여자분은 이제 늘 다이어트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늘 먹습니다. 근데 가장 큰 적은 뭐냐면은 빵이에요. 빵. 빵순이라 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빵집이 있어. 자기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먹은 거죠. 절대 그 빵집은 아예 가지도 않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이제 오는데 또 이제 빵 상자를 가지고 봉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남편이 아니 당신 거기 빵집에 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갔어? 그랬더니 그랬죠. 근데 내가 앞을 지나가다가 진짜 혼자 속으로 만약에 파킹 스팟이 있으면은 내가 잠깐 들려가지고 빵을 사고 없으면은 가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뜻으로 내가 알고 그냥 지나쳐 오려고 했다. 남편이 근데 파킹 스팟이 있었냐고 거기 굉장히 지금 유명한 빵집이고 오늘 토요일이라 가지고 사람 더 많을 텐데 어떻게 그 파킹 스팟이 있었냐고 맞다고 그래서 내가 그 블락을 15번 돌았다. 15번 도니까 파킹 스팟이 나왔다는 거죠. 이미 그 마음에서 이제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그 유혹스러운 환경과 상황과 장소를 피합니다. 왜? 언제까지?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또 나의 지속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한다는 거죠. 몇 가지 이제 그 질문들과 가이드라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하면 그겁니다. 나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슬라이드가 있죠? 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내 자신과 나의 이웃과 이 관계와 이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평안한가? 다 아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들을 과연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보고 선택하느냐? 물론 고려하고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 기준들 가지고 우리의 선택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그 반복적인 훈련과 습관을 들인다면은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지침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판단의 지침들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매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닥치면은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냥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마음 먹고도 넘어질 수 있지만 이 마음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그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그 마음이죠. 하나님 앞, before God에 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네가 저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은 저 사람의 주인, 즉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고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변명할 수 있고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도 그렇게 설득할 수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선택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모든 생각, 행동, 판단 등에 대해서 내 자신이 옳은 줄 알고 자신에게 속고 살아도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염두에 늘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침은요, 확신이 들 때에 그때 행동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마음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아, 저 사람 말 듣고 그랬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러지 말고 내 마음에 정하라는 거예요. 확정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결단은 우리 자신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조언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찾아보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모든 결정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판단하기에 내가 좀 의심스럽다,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확신이 올 때까지 그 판단을, 선택을 연기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주시는 평강과 확신 가운데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것이 정상이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너 왜 채소밖에 못 먹어? 너 왜 고기를 못 먹어?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마다 그 여정 가운데 단계가 있고 또 각자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또 환경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는요, 여러 다른 생각과 의견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는 하나됨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를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정말 공산주의죠. 그래서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다 그냥 커먼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연합입니다. 또한 상대방도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남과 의견이 대립될 때에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지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나만 주님을 위하고 있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 제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쟤는 맨날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쟤는 막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막 저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그건 열심히 하고 있고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도 별로일 것이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 현장 중에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cut in red handed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현장 중에 잡혔기 때문에 이거 뭐 빼도박도 못해요.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또 그냥 생각으로만 가늠 이게 아니라 행동 중에 잡혀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뭐 우리 배 아파서 난 자녀 속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오는 갈등과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또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그것은 내가 절제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양심과 신앙에 해를 끼친다면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동기와 의도와 목적으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동기라고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저 내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유가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믿음이 있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을 수 있죠. 믿음의 선배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늘 물어보고 선택을 하라. 이것도 지혜로운 지침이 될 수가 있고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라. 이게 리더십의 덕목이죠. 작은 것을 보는 것은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또 내 생각이 늘 성령님께 컨트롤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맑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선택은 나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고 또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 정직해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도 있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나의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의지가 약하고 어떨 때는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약점들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며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삶이 가장 복되고 모험 넘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선택에 그 능력이 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또 탓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오직 나는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작고 평범한 것부터 하나하나 이러한 원칙과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해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이 되어지고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품고 우리의 선택 가운데 또한 새로운 리셋을 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